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가지고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한 여섯 번 복음이 뭔가 우리가 한 여섯 번에 걸쳐서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복음,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그 복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되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떤 죄인도 자기의 죄 중에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말하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들만 살게 되는, 혹은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의인된 성도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복된 삶, 그게 복음이 쭉 우리에게 요약해 준 삶의 모습이었죠. 그죠? 오늘은 오늘부터 상당히 긴 부분인데요. 오늘부터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복음 안에 당신의 의를 넣어두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게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3장 중반까지 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통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새로운 삶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사람의 실상과 죄 때문이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쭉 다루어 나가겠지만 결론을 먼저 말해보면 여러분과 저의 실상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의 본질 자체가 복음을 필요로 하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옷 입는 것이 여러분의 죄와 우리의 타락한 삶의 실상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실상이 무엇인가 한번 오늘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16절, 17절을 다룰 때와 똑같이 18절도,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 혹은 16절을 받으면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 필요한가 하면, 왜냐하면 하고 18절이 시작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나타난다 하는 동사는 현재형이에요.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어떤 순간에 틀림없이 완성적으로 나타나는 순간이 있겠죠. 미래로 말하자면 모든 인생들의 보편적인 공통점은 오늘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주목도 하지 않는 주제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했던 말,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여러분의 행실,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고 심판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죄라는, 여러분의 죄됨이라는 주제가 다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면 살수록 자꾸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구나. 사람은 너무나 쉽게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그러면서 정말 무엇이 무엇인지를 정말 판단할 수 없는 부패한 세대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 자체를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지만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다루어진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나타난다. 그게 미래의 어떤 한순간의 절정으로 임할 것은 틀림없지만 현재형으로 표현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구원이 시작되어서 그 영광에까지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도 현재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임하면서 때가 되면 완성적으로 절정으로 임하게 된다. 바로 그런 사람의 실상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몇 가지 증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죽음 앞에 굴복하고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이 사람들의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죽음은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의 형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연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죄를 지으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 죽고 또 죽으리라.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반복할 때는 틀림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죽고 또 죽으리라 한 대로 죄로 말미암는 형벌로 사람의 삶에 죽음이 들어왔지 죽음이 자연적인 삶의 한 과정이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아래 굴복하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변함없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물론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대신 형벌받아 돌아가셨으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쏘는 것과 형벌의 요소가 제하여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죽음이 다른 사람들처럼 형벌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삶에 들어온 사망 자체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벌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표시다 하는 것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와 고통에 굴복해요. 로마서에 있는 그대로 모든 땅을 사는 피조물이 탄식하고 아파하면서 구원이 완성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연과 만물은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처럼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죠? 우리처럼 말은 못하지만 곳곳에서 자연이 탄식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것처럼 자연과 만물이 허무와 고통 아래 굴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과 기술과 문화와 음악과 예술과 정말 삶이 얼마나 풍성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점점 대락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 문명이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더 만족시킬 만한 예술과 문학과 음악과 너무너무 풍성해져 가는데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퇴락해가고 쇠퇴해가고 너무나 소중한 가정들이 깨뜨려지고 무너지고 점점 약해져가는 우리 이 시대, 이렇게 풍성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인데도 조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의 삶 전체가, 사람들의 삶 자체가 퇴락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그저 예수를 믿어서 얻는 유익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어 주기를,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고민하고 갈등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일들이 잘 되고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는,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되는 유익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게 오늘 이 시대의 경향성이고,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밝고 점점 경쾌하고 매력적인 기독교를 더 원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경향이지만, 놀랍게,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위대한 복음을 다루고 이 복음이 왜 필요한가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죄라는 주제를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구에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심지어 복음적인 그룹에 속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을 거의 다루려고 하지를 않아요. 거의 다루려고 하지를 않는 이런 시대에 성경은 변함없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주제를 다룰 때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정말 필요한 것을 성경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주제를 먼저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소위 말해서 위대한 황금시대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활짝 피어나고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사랑하고 말씀을 정말 순종하기를 애쓰던 소위 말하는 황금시대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의 황금시대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설교들을 꾸준히 보편적으로 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불이익을 주실 것이나 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경건한 두려움들이 그 황금시대의 공통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이 점점 국권이 강건해지면서 사회문화가 발전해가면서 미국이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했을 때 전 미국을 새롭게 만들었던 1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그 위대한 부흥의 불씨를 붙이게 되는데 그가 했던 그 설교,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던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에요. 요즘 우리가 거의 보기 어려운 그런 제목의 설교를 쏟아내고 그 설교가 1차 대각성 운동의 도화선을 짚으면서 미국이 새로워지는 복락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907년에 조국 교회에 큰 부흥이 왔어요. 여러분이 틈나는 대로 그 자료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때 성도들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죄를 인해서 울부짖으면서 탄식하고 그렇게 탄식하던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죄 용서의 감격을 가지고 조국교회 1907년에 그 탁월한 부흥이 임하면서 조국교회 전체에 새로운 물결이 나라를 잃어서 소망을 잃은 조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산 소망이 부어지는 영광을 우리는 1907년에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과 제가 불편해야 한다 혹은 시대의 정신이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것 때문에 뒤로 돌리거나 막연하게 생각하고 지나가야 하는 주제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 메시지, 기독교 메시지의 심량과 같은 복음의 제일 중요한 한 부분을 구성하는 줄 알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가 점점 사람들의 삶의 실존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고민하면서 이 주제들을 생각하고 받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주제를 사람들이 싫어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해 때문이에요. 오해.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할 때 이 진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우리가 분을 터뜨리고 노를 발할 때처럼 절제되지 않는 어떤 감정의 표출, 통제되지 않는 어떤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을 정면에서 잘 직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17절을 한 번만 더 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말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현재적으로 나타나고 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은혜, 사랑, 긍휼이 죄인인 우리를 대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처럼 그 은혜야말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생명을 얻고 피할 길을 얻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요 하나님의 성품인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향한 변함없고 일관된 하나님의 반응이 분노 혹은 심판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입니까?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누가 하든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루실 것 같이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5대 믿음의 가문 집안이니까 여러분의 죄는 조금 더 하나님이 가볍게 다루어 주시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죄든지 그 죄가 불경건과 불의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저 멀리 밀쳐버리면 여러분은 복음의 제일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를 밀쳐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제대로 성경대로 이해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진노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죄를 모든 죄와 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일관되게 분노하시며 심판하신다는 개념을 지워버리면 십자가는 제대로 해석되지 않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텀나는 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주님은 텀나는 대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인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목전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셔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렇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정작 내일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바로 그 직전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주님이 두려워하는 것은 십자가의 형벌이거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의 성격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주님 위에 옮겨놓는 것이잖아요. 그죠?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God made Jesus to be sin for us.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다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거죠. 그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옮겨지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향한 분노와 심판을 쏟아붓는 현장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묻어나는 현장임에 틀림없지요.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묻어나는 현장임에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롭고 바른 사랑이잖아요. 그죠?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약속하는 용서는 그냥 여러분들의 귀에 듣기 좋은 용서가 아니라 아들 하나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심에 근거한 용서를 전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아들 하나님 위에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주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돌이키는 자마다 용서받고 새 사람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주님의 진노라는 주제가 제대로 깨달아질 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감격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참 놀랍게도 죄의 골짜기가 어떤 것인지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의 죄의 웅덩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가 보이지 않으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의 깊은 골짜기의 아픔과 탄식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와 그 광대한 사랑의 크기가 보이고 깨달아지는 참 역설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악됨과 부패한 본성들이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하고 많고 큰지도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조국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피상성의 핵심은 죄가 안 보이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가 안 보이는 것이지. 그래서 은혜도 그렇게 감격스럽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말은 은혜 하는데 삶의 자그마한 문제의 돌부리에 걸리면 다 넘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그 깊이를 보지를 못하는 것이지. 그죠? 깨달아야 할 대로 그 크기와 넓이를 못 누리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중반부까지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여러분과 저의 부패를 다루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고 깊은가 그렇게 다루어내고 그 다음에 3장에 복음이 다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 번만 더 보십시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 감사하게도 성경이 말하는 죄를 두 가지로 딱 요약해뒀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 경건하지 않음이 첫 번째 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을 향해서 불의를 행하는 이 두 가지가 죄의 요약과 같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죄의 우선적인 순위는 불경건이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도 저주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고함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삶의 모든 방식이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무관심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말하는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1차적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모든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죄의 정의라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것은 사람들을 향한 무례함과 불의함이에요.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사람들을 용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시하고 무례하고 불의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니 사람은 보나마나인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말할 때 여러분과 저는 늘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관심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들을 향해 불의하고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이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의와 불경건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그래도 목사님 저는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충분히 핑계될 만한 이유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의 제일 뒤에 나오는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제일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핑계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전혀 그 말이 먹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여러분의 연약한 양심, 여러분의 연약한 양심이 끝없이 여러분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같고 여러분의 다양한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핑계가 작동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건 아무 의미 없고 핑계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보여줘요. 한번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19절입니다. 왜냐하면, 그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모르는 집안에서 났고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나도 모르고 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핑계한다는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최선을 다했고 그래도 저렇게 나쁜 어떤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제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다. 이렇게 자기를 핑계하고 합리화할 때 전혀 핑계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었고 여러분, 그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당신을 모른다, 우리는 당신을 안 적이 없다,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없도록 그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지식과 신인식이 가능한 어떤 것들을 우리들 속에 넣어두셨고 그 넣어두신 그것이 제대로 작동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을. 그죠? 그게 이제 19절의 이야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외국 가서 생활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어를 20년, 30년 공부하고 유학 가는데 가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안 들리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제가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예. 15분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예. 한글로 설교하면 한 시간이 날 짧아서 이렇게 힘든데 영어로 하면 15분이면 다 끝나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20년 이상 영어를 공부하고 30년 공부했는데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영국에 7년 살고 왔는데 어디 가서 말 못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이들 한번 봐요.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생만 되면, 영국 가면 6개월만 있으면 영어합니다. 그리고 네이티브처럼 혀가 완전히 돌아가요. 그런 아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아빠, 엄마가 영어로 몇 마디 하면 애들이 웃으면서 그만해요. 그게 무슨 영어라고. 사투리, 그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학자들 중에 어떤 학자들은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어를 습득하는 특별한 기능을 일정한 나이가 되도록 허락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견해들이 많기 때문에 뭐가 맞다 저는 자신은 없지만 상당히 저한테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언어를 습득하는 특별한 어떤 기능들을 아이들의 속에 두시는 것처럼 사람들 보편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인식이 가능한 어떤 것들을 안에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이 되니까 조그만 칩 안에 그렇게 무수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을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 인식될 수 있는, 그래서 핑계될 수 없는 부분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가 너무너무 많이 발전한 지역이나 아주 미개한 지역이나 종교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신인식이 사람 속에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양과 다양한 형태의 표출을 갖고 있지만 신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인식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 속에 넣어두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20절 한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사람 안에는 신인식을 심어두셨다면 사람 바깥에 자연과 만물과 온 천지, 이 광대한 우주를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측량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무한히 경이로운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저 변두리 중에 변두리에 속해 있고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히 경이로운 어떤 존재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계실 뿐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전능하고 권능이 크신가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자연과 만물과 역사와 모든 것들을 보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을 온갖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학벌을 가지고,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집안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온갖 형태로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성경으로 말하면 사람 하나는 정말 천하보다 귀한 것이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가. 사람이 얼마나 보배롭고 탁월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만 한번 봐요. 우리의 이 신체와 모든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구조를 가지고 있나. 여러분 전부를 보기가 힘들면 눈만 하나 이렇게 떼서 봐요. 얼마나 기가 막힌 구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구조예요. 우리가 사진기가, 온갖 사진기가 나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요즘 이렇게 얼마나 맞춰야 돼요, 그거. 우리는 안 맞추고 그냥 보면 돼요. 그죠? 우리는 한 번도 이거 돌려서 맞춘 적 없어요. 눈 가지고 그냥 보면 온 얼마나 성능 좋은 카메라가 담아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눈을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 눈도 힘들면 여러분 세포 하나만 떼서 봐요. 여러분을 구성하는 제일 작은 단위 세포 하나만 봐도 불가역적인 다시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복잡한 구조를 세포 하나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절대자, 전능하신, 무한히 경이로운 존재이신 그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앞에 19절이 말하는 것과 20절이 말하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얼마나 아끼시고 긍휼과 자비 안에서 우리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성경이 필요하고 예수가 틀림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자와 전능하신 이가 계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사람 속에, 사람 밖에 허락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은 하나를 더 더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놀라운 이야기를 본문은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지만 아무도 핑계댈 수 없는 더 충격적인 이유가 있어요. 한번 봐요. 18절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향해 나타날 때 아무도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알게 하셨을 뿐 아니라 알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반복해서 반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를 말할 때 사람의 죄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 불의를 더 좋아하면서 진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막는다 하는 이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것들이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데 이것을 잡아당겨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 혹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을 눌러서 들어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막았다 할 때요 막는다는 동사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불의를 가지고 불의를 더 좋아하면서 그 밝히 드러나서 두드러지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밑으로 끌어당겨서 안 두드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명하게 도드러져 나와 있는 것을 꾹 눌러서 안 드러나는 것처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 그래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진리 앞에 자기를 정직하게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의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그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사람이 죄 있다 하고 정죄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이 왔는데 빛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따르면 이렇게 불룩 솟아나서 도드러지게 딱 드러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눌러서 안 도드러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혹은 밑에서 잡아당겨서 안 보이도록, 두드러지게 안 드러나도록 잡아당겨서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안 드러나서 모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알게 나타내셨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때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사람이라도 과거에 어떤 삶의 양태를 살아왔더라도 용서가 가능하고 생명과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정말 은혜의 때예요. 때가 되면 은혜가 거두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복음 안에 두신 의의를 믿는 자,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함으로 믿음을 통하여 의인된 자가 생명을 얻고 그렇게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이 복된 은혜의 시기에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이 귀한 복음 안에 있는 의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면전에 어느 날 우리가 서게 될 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용서와 구원과 사랑의 복된 은혜의 자리에 모든 분들이 이르게 되는 복된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